뉴스의 이면에 들여다보는 민동기의 색다른 시선. 오늘도 민동기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마 뉴스 많은 분들이 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그렇죠.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자유서술식 문항에서요.
네.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이제 성희롱을 한 건데요. 방송에서는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좀 적나라한 그런 글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원평가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맞습니다.
교원평가가 뭔지 또 언제 도입된 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에 도입이 됐고요.
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익명으로 객관식 자유서술식 문항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평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초기 때부터 교사 모욕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노조연맹이 2019년과 2020년 조사를 했는데
네.
토 나온다, 쓰레기, 꼴패미 뭐 이런 원색적인 모욕이라든가 성희롱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가 됐습니다.
네.
당시 교육부는 뭐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라든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이 되면 해당 교원에게 답변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 이른바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례에서 이것도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숫자라든가 마침표를 단어 사이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터링이 안 된다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은어를 사용했을 때는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럼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네.
사실 뭐 교원평가 도입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해왔다면 지금 교원평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건데
맞습니다.
그동안 그럼 좀 방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치일 수도 있고요.
네.
문제 심각성을 좀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봤을 때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이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욕설에 뭐 성희롱 발언에 이게 난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었거든요.
네.
교육 당국이 내세우는 대책은 필터링 강화 이거밖에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교사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피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교육부는 계속 필터링 강화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어떤 심각성, 문제의식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성희롱이 범죄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벌써 나왔어야 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뭐 계도 방안 이것도 나왔어야 되고 다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이것도 이미 당국에 의해서 내놓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필터링 강화만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네네.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좀 많습니다.
단순히 그 글씨가 안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방법을 지금
그렇죠.
해왔던 거잖아요.
네.
일선 교사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전교조가 최근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응답자 6,507명 가운데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답도 38.6%였습니다. 근데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조처를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98.7%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98.7%면 뭐 거의 대부분 참고 넘어간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그냥 참고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기타 의견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적었냐면요.
네.
익명 조사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다. 인권위 제소, 경찰 신고, 교육청에 알려봤는데 의미 없더라.
네.
서술식 문항을 작성을 할 때요. 필터링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단어를 쓸 수 없도록 한 이 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4%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이 정리를 하면 제소도 하고 신고도 하고 교육청에도 알려봤는데
뭐
별다른 피드백이라든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교사 인성 문제까지 거론한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아마 이게 교사들의 대략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원단체들이 교육부를 향해서 현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범죄를 은닉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선 교사들이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은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정교조 고사 있지 않습니까? 98.1%가요. 이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98.1%가 본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교조는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발언이 포함된 서술식 답변을 캡처한 파일을 제보를 받았는데
네.
56건의 제보를 분석을 한 결과 묵과할 수 없는 범죄 수준의 답변이 상당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의 입장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교육부는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찾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교사 성희롱과 인격 모독의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 평가를 폐지하는 게 본질적인 대책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문성 제고 이런 좀 긍정적인 면에서 교원 평가가 도입됐긴 했지만 지금 사실 운영되는 건 오히려 폐해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육당국의 태도가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익명성 때문에
네.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익명성 때문에.
네.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요. 피해 교사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계속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교원 평가 폐지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희롱과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가해자 피해자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해 교사에게 병가가 이번에 주어졌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피해 교사가 직접 수업 대타를 구해올 것을 학교 측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제기가 됐고요.
네.
피해를 인지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 교사들은 이 사건을 뭐 학생 계도를 위해서 이 사건을 좀 교내에서 공론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학교 측이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학교의 도움으로 익명의 가해자를 찾아서 적절한 처분과 계도를 좀 하자 피해 교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 측이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가해자를 찾아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좀 저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교육 당국의 성인지 감수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학교 당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현장의 대응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 쉬쉬하면서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자.
네.
아마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가 교사일지라도 저는 학교 현장에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 집단의 폐쇄성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 고립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성평등 전담팀을 만들었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현장의 젠더폭력 사건을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위원회 권한과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위원회가 또 분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디지털 문화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학교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평가라는 이름 하에서 성적 조롱이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심각한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당국이 지금이라도 가해 학생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동시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좀 취해야 할 조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지금 사실상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교사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을 위해서라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민동기의 색다른 시선 민동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